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윤인호 씨는 북한에서 스키를 탔던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사회안전부 입대를 준비하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는 친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앞날이 막혀버린 자신의 출신 성분을 벗어나려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면 중국 땅에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 집안 살림에 보태려 했다는 윤인호 씨. 중국 텐진 거리에서 괴한의 흉기에 찔리는 큰 사고를 당하면서 중국 땅을 벗어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포천에서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경식품 대표 윤인호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천진에서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았어요. 그쪽에서 강도도 아니고 싸움도 아니고 북한 애들이.
21살의 청년 탈북자 윤인호 씨가 백주대낮 중국 텐진 거리에서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한 번은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던 부분이라 아는 사람 좀 있었어요. 제가 북한 사람이니까. 근데 북한에 들어가면 내가 이래이래해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 수 있게끔 좀 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공연하게 저를 아는 사람들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죠. 근데
아는 사람만 알고 쉬쉬했다고 생각했던 탈북자라는 신분. 북한에서 보내온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는 한 괴한이 윤인호 씨를 쫓아온 듯 흉기를 꺼내들었고 한마디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칼로 배를 찌른 거죠. 한 세 번 이렇게 찔렀어요. 한 번 찌르고 쭉 째고 한 번 찌르고 또 한 번 찌르고 했는데 사람이 피를 토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만 봤지 제가 그렇게 피를 토할 줄은 몰랐어요. 네, 창자에 피가 떨어지게 되면
세상에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몸 안에 장기가 쏟아지고 피가 솟구쳐 올랐던 그 위급한 상황. 살려달라 도와달라 소리치고 온몸이 땅바닥으로 가라앉았지만 아무도 죽어가는 자신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라는 게 뭐 뿌간이라는 어떤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뭐 죽게 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런 문화이니까 저도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무심하게 그냥 다 지나가더라고요.
탈북자의 말로 도망자의 현실. 살고 싶어 탈북을 했는데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갈 즘 멀리서 조선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다 스쳐 지나가는데 정신이 이렇다 정신 차려보니까 조선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칼에 찔려서 지금 창자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경찰이나 아니면 병원에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구사일생 목숨을 건졌습니다.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었으니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수술하고 한 열흘 만에? 일주일 만에 정신 차렸으니까요.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살아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몸을 추스리면 곧바로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중국 공안의 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경찰서에서 북한으로 송환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탈출하게 된 거예요.
북한으로 송환되는 탈북자의 현실은 곧 죽음이었고 살 길을 고민하던 윤인호 씨는 중국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빠져나와서 아 그럼 한국 가자 해가지고 몽골 쪽으로 가서 몽국경 넘고 해가지고 몽골 대사관에서 씨밥 뽑았습니다.
친척이 정치범이 아니었다면 계획대로 사회안전부에 입대할 수 있었을 것이고 두만강을 넘지 않았다면 남의 나라에서 죽어가는 이 비참한 상황도 없었을 텐데 21살 나이의 윤인호 씨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한국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다시 북한으로 가서 김정일을 위해서 내가 총 들고 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두만강을 건널 때만 해도 한국 남조선을 철천지 원수의 나라로 생각했던 윤인호 씨. 몽골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살려달라고 호소를 했고 북한 사람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갈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제가 몽골 대사관으로 온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왔어요. 그 이후에 뭐 98년, 99년도부터 시작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몽골 대사관에서는 제가 처음 대사관에 들어갔으니까 뭐 그냥 경호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북한에서 알아왔던 남조선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중국 땅에서 만난 몇몇의 교회 선교사들도 그랬지만 한국 국기가 걸려있는 한국 대사관에서의 생활은 새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아, 그 당시엔 잘해줬어요. 제가 혼자서 그냥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뭘 다 사주고 옆에서 사람이 지키고. 그 당시엔 뭐 탈북에 오는 사람들이 좀 몇 명 정도가 있었으니까 탈북자들은 몽골로 오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냥 경기가 삼엄했죠. 제가 올 때는 탈북자가 제가 처음이니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하루 600여 편의 국제선 항공기가 오가는 인천국제공항이 있지만 윤인호 씨가 한국에 도착했던 1997년에는 서울 김포로 비행기가 들어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니까 다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사실 알고 난 다음에는 뭐 아, 교회들이 많구나.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 유난히 눈에 많이 띄었던 교회 십자가는 자신을 보호해주고 친절했던 중국에서 만난 한국인 선교사를 떠올리겠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따뜻한 곳일 거라며 이제 열심히 사는 것만 남았다고 자신을 위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솔직히 아, 공항에 딱 내서 아, 내가 목적한 곳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국정원 쪽에서 나와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 당시에는 되게 엄하게 내지는 위협을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김대중 정권 때니까.
서울 도착과 동시에 윤인호 씨가 갔던 곳은 탈북자를 심문하는 곳이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는 조금 흐트러졌지만 딱 들어선 그 다음 해였으니까요.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북한 군인들의 귀순이나 사회적 지도자의 정치적 망명도 조심스럽게 알려졌던 때 민간인 탈북자, 그것도 전혀 북한 사람같이 생기지 않은 키 183cm 건강한 체격의 윤인호 씨는 간첩 혐의를 조사받는 강도 높은 신문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위협을 가하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너 왜 왔어? 너 얘기를 똑바로 안 해 새끼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말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몽골의 한국 대사관에 있을 때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친절하고 인정 많았던 한국에 대한 인상이 그곳에서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내가 괜히 왔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말 듣고 아,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주눅이 들어서 일주일 뭐예요? 한 달 동안 조사를 받았네. 저는 좀 더 길었네. 간첩 혐의 받아가지고.
그냥 배고파서 탈북을 했습니다. 물건을 훔치다가 도망 나왔습니다. 궁색한 변명이라도 통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나이 어리니까 21살 때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지만 배고파서 휴가 때 내려와가지고 농장 강냉이 도둑질했습니다. 옥수수 도둑질했습니다. 오이밭에 들어가서 오이 도둑질했고 고추밭에 들어가서 고추도 도둑질했습니다.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차라리 중국 병원에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이 나았을 거라며 후회를 했고 조사 과정에서 일은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뒤 한국 정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윤인호 씨는 그날 서러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그냥 엉엉 울었죠. 내가 왜 왔을까?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탈북자 정착 교육을 전담하는 하나원이라는 것도 없었고 탈북자들은 모두 신문이라는 엄격한 조사를 받아야 했던 때 간첩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았던 조사관들의 태도가 어찌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제가 어느 개인집에 가서 이거, 이거 그 이불을 갠 거 보고 저를 간첩인 줄 아는 이불을 제가 갠게 되면 그냥 무언하게 딱 갠거든요. 일단 제가 체격이 있잖아요. 체격이 있고 뭐 얼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밀리지 않으니까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근데 맞아요.
근데 왜 김치를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김치 고춧가루 묻히고 다니면서
스키를 타는 북한의 국가대표 선수의 인물도 체격도 빠지지 않았던 윤인호 씨. 탈북자가 아니었다면 북한에서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겪지 않아도 됐을 모든 일 그리고 고춧가루에 마늘 냄새 범벅이 돼 있는 40살의 김치공장 사장님까지. 이 얘기를 하자면 밤을 새고 책을 써도 다 풀어놓지 못할 기가 막힌 인생살입니다.
참 적응해서 살면서도 그리고 슬펐던 부분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아마 이게 소설 쓰려고 하면 소설 뭐 망명도 갔다가 왔고 뭐 여러 가지.
윤인호 씨가 난데없이 망명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미국 타코마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레피지 신청을 했는데 그게 재판으로 한 세 번 진 거예요.
한국에 정착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망명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대학교 2001년도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갔어요. 그 후에 모델 생활을 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그러다가 2003년도구나. 그때 제 친구가 한 명이 왔어요. 부모님 수용소에 가셨다는 얘기. 2001년 10월 달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던 중 만나게 된 북한 고향마을 친구가 전해준 어머니가 수용소에 끌려가셨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
그때는 신문과 잡지, TV, 뭐 모델 생활하는 게 다 나왔습니다. 그때 근데 제 얼굴이 나오니까
텔레비전과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를 꿈꿨던 윤인호 씨. 탈북자 1호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언론에도 소개됐던 자신의 활동이 북한에 알려졌고 그 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어머니가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식은 꿈만 던 윤인호 씨를 주저앉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딱 들으니까 제가 와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게 뭐냐면 계속 이게 삶과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계속 그러면서 여기에 딱 맺혀 있고
더 이상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을 거라고 믿어왔었는데 돈 한 번 보내주지 못했던 고향집 어머니의 생사가 막막한 상황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부모님들한테 그때는 24살째 됐다니까요. 부모님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내가 중립국에 가서 망명 신청을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캐나다로 떠나게 된 거예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윤인호 씨의 이야기 다음 주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